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교육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더 품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여기 자녀들 다 있으시죠? 네. 어떻게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내 자녀는 아주 만족스러워. 아, 내 자녀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내 자녀는 만족스럽지 않아. 아이, 성에 차지가 않는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내성적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외향적으로 아이들과 좀 잘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못해요. 아, 우리 아이는 자꾸 조급합니다. 자꾸 빨리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좀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떤 아이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늘 한 박자 늦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더하는 거죠. 아, 성적은 더할 말이 없습니다. 네,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TV 보고 휴대폰 보고 게임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좀 공부할 땐 공부하고 좀 놀 때는 놀고 이렇게 할 땐 하고 쉴 때는 쉬는 아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혹시 뭐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이상향이 어쩌면 조금 이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은 어쩌면 그 엄친아,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그 틀, 우리들의 그 타임테이블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계획, 기대 안에 아이들을 가두는 거죠. 아이의 생각을 듣기보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인 거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린이집을 가야 돼요. 뭐 유치원을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빨리 옷 입어. 빨리 씻어. 양치해야지. 밥 먹어야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딱 보니까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왜 아직도 안 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타임에 그때에 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아, 이때까지 너 이거 완성해야 돼. 이때 해야지. 아이의 타임테이블, 아이의 그 속도를 고려하기보다 우리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막 성질이 납니다. 왜 못하는 걸까? 아이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0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이에게는 어쩌면 1시간, 어쩌면 2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첫째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데려갈 때,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좀 막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싫어, 아빠 들어가기 싫어, 나 어린이집 안 갈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해봤냐면, 뭐, 조언도 여러 군데에도 구해보기도 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취한 방법이, 한 시간 전에 가는 거였어요. 한 시간 전에. 이 등원이 8시잖아요? 8, 9시잖아요? 그럼 8시부터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아이가 돌아요. 그 어린이집에 잠깐 또 갔다가, 또 빼면은 이제 또 데리고 또 이렇게 돌고, 한 시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아이가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좀 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제 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이제 들어가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진짜 아이의 시간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화를 내는 건 어쩌면 우리의 기준, 그것에 아이를 자꾸 맞추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쩌면 좀 지나치게 높아져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아,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기준이 높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어쩌면은 비교 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남들은 이만큼 하던데 우리 아이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야, 걔는 그렇다더라.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평범한 삶. 그냥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 속에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한숨을 쉬면 그것을 또 듣는 아이는 그 한숨에 주눅이 들겠죠. 그리고 때로는 엄마의 아빠의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에서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기 비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이때 이런 말 많이 하나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너 이렇게 키우는 거야. 내가 열심히 너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알아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조금만 빈틈이 보여도 야, 너 지금 그럴 때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지적한다면 아마 아이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일 겁니다.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른들도 야, 이거 딱딱딱 때마다 탁탁탁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자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건 어쩌면 이런 심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달라야 돼.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좋은 대학을 가서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너도 그런 데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죠. 또 다른 것도 얘기해보자면 보상심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만큼 따라와야지. 내가 얼마나 부었는데 내가 학원 보내는 게 얼마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틀로 자녀들을 가두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곁가지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부모의 틀에 끼워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좀 못된 모습을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모습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 나 한 게 아빠랑 똑같냐? 엄마랑 똑같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요,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의 그 한계에 갇혀 있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넌 나를 닮았으니까. 난 너를 닮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틀 갇히는 겁니다. 부모를. 부모의 틀에. 아이는 전혀 다른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먼저 봐줘야 됩니다. 아이가 있는 그대로. 성과로 먼저 판단하기보다 아이를 좀 기다려주고,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가 하는 그대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줄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런데 실제로 또 살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사그라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거를 요구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됨됨이보다 가진 것을 요구하고 성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그것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어떤 정서에도 좀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 그 아이들이 잘 뭔가 이렇게 했어요. 뭔가 해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했어! 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했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잘했다라는 말은 모릅니까? 잘했기 때문에 그 칭찬하는 게 됩니다. 그 반대말은 뭡니까? 못했어라는 거죠. 그럼 칭찬을 받으려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비교라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평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언어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평가하고 자꾸 재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겠습니까? 뭐 계속 얘기했지만 아이의 속도에 좀 맞춰서 키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빠른 아이라면 그것에 맞게 이렇게 대해주고 느린 아이라면 그 속도에 맞게 생각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이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돼야 됩니다. 뭐 미취학, 뭐 취학 이미 뭐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 그 다닐 때는 다 다르게 돼야 됩니다. 아이에게 좀 적극적으로 주어야 할 때가 있고 한 발 물러서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얘가 컸는데 여전히 그 어릴 때 대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네. 크질 못하겠죠. 자꾸 아이로 대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어린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올 때면 좀 우리는 특히나 더 아이를 다르게 대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존중해주고 선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게 키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옷을 예로 들면 그렇죠. 어릴 때는 부모가 이제 골라 입혀줍니다. 뭘 입혀도 그냥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 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가게 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이는요,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싫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아가 생겼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이를 억누르기보다 조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선택권도 주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합니까? 그러면 공부 안 한 결과를 한번 맛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너가 이 공부를 안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난다.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만의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내성적이고 어떤 아이는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감성이 풍부하고 어떤 아이는 논리적이에요. 또 어떤 아이는 계획적이고 어떤 아이는 즉흥적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성격입니까? 좀 감성이 풍부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머리로 차갑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성격이십니까? 이런 성격을 알고 그에 맞게 대하면 우리는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MBTI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무료로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성격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뭐 외향형, 내향형, 감각형, 직관형. 지금 여기 이미지를 제가 담아 두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ISTJ, INFP 이렇게 에너지 방향.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발산되는가? 그리고 회복할 때 어떤 쪽에서 좀 에너지를 또 받게 되는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는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걸 놓고 MBTI에서는 16가지의 유형을 만들어서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적절한 직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아무래도 그 외향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의 성격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이 성격 테스트가 사실 사람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격이 다 다양하다.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성격을 좀 이렇게 좀 잘 분석해서 우리가 그에 맞는 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조금 더 아이를 유하게 잘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 있어 하는지를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의 그 성격을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은 없겠죠? 혹시 있으십니까? 아, 우리 아이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이 성격 테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격이 다양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좋고 안 좋고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다른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를 요청드려 볼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깍지를 한번 이렇게 껴보십시오. 이렇게. 자, 여기 껴보셨나요? 네. 어느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다 다르죠? 네, 달라요. 네. 우리 팔짱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팔짱? 자, 어느 손이 올라와 있습니까? 다른 분 있죠? 네, 이거는 틀린 겁니까? 아니면 네, 안 좋은 겁니까? 네, 다른 거죠, 다른 거. 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성격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고 충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다 아시죠? 야곱의 형인데요. 외향적이에요.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막 몸을 쓰는 걸 아주 좋아하는 막 털도 막 우락부락하잖아요.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들 수 있죠. 야곱은요. 내향적이에요. 집에서 엄마랑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내향적인데 성공을 매우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공주의형.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하고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현실주의에 좀 가까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형 그 쌍둥이잖아요. 에서랑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그 에서가 조금 빨리 나왔다고 해서 형이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이 형한테서 이 장자권을 빼앗아 오려고 어떻게 하냐면 형이 사냥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올 때마다 팥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형이 좋아하는. 그 팥죽을 준비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형이 와가지고, 팥죽 맛있는 건데 나 좀 먹어도 돼? 형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형 이거 먹으려면 나한테 장자권 팔아. 나한테 장자권 줘. 나보고 형이라 불러. 이러는 거죠. 그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야, 안 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네. 장자권을 넘겼죠. 나중에 형 이러고 다닌 거예요. 장자권을 취하잖아요. 결국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렇게 얻고 마는 그런 성격인 거죠. 나중에 형이 이제 그 축복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들어가가지고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았어요. 심지어요, 그 형한테 이제 막 쫓기잖아요. 형이 자기 축복금 뺏었다고 화가 입까지 나갈 때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쫓아오니까 야곱이요 이제 도망갑니다. 부모님들 그걸 피신시켜요. 외삼촌 집으로. 그 외삼촌 집에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보통? 아멘! 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실주의죠.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인 거예요. 뭐 외삼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얼마나 계산해요. 치밀하게 막 온갖 것들 다 쓰잖아요. 막 미신적인 방법까지 써가지고 그 막 아롱진 거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방법까지 쓰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놔라 넘어져라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집 때문에요. 나중에 그 애굽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이 살았던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시초가 돼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를 때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시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세 번째는 그 요셉을 한번 제가 들어보려 합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총리예요. 총리. 아, 그 총리 됐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하나님 형통하게 해서 총리가 됐지. 이렇게 먼저 떠올리는데요. 이 야곱이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자질쟁이였어요. 고자질쟁이. 그 야곱이요. 어릴 때 그 아빠가 그 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건 원래 장자가 입는 거예요. 첫째가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이 밑에서 두 번째 이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특권 의식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아빠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꼰지르고 관찰하고 이게 막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랬던 그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 나가죠. 그리고 그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진짜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뭐 하인 노릇 하고 나중에는 오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살이를 해요. 그거 쫙 이렇게 겪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함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형통하게 함을 보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요. 나중에 형하고 마주하거든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여기 보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에훗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에훗은요, 그 사사시대의 그 사사였어요. 그는요, 왼손잡이였거든요. 이 왼손잡이라는 건 성경에서 되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왼쪽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것, 손을 얘기할 때는 항상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오른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그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보면 왼쪽, 여기 그 책 보면 왼쪽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 성경에서는 그걸 의미 있게 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에훗, 그러니까 결국에 뭐 왼손에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부정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또 베드로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죠? 어부는 좀 과격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거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물도 던지고 막 잡아당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부의 성격을 좀 빌어서 좀 표현을 하자면 이 베드로는요 좀 거칠어요. 좀 과격합니다. 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남자. 그러니까 곧 우리 그 표현을 하자면 좀 상남자. 아예 진짜 남자 중에 상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기보다 뭔가 앞서 나가고 막 대장 노릇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제자 중에서도 대장 노릇 했잖아요. 거기다가 이 베드로는요 충동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충동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서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타났을 때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요. 즉흥적인 거예요. 이런 성격인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언제 무너졌냐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예수님 몰라요.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고난을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뭐 특별합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 베드로가 그 쓴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거기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학문이 이게 글 쓰는 게 이렇게 막 좋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실수와 연약함에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걸 봅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우레의 아들이다. 너 우레의 아들이잖아. 우레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번개를 생각하십니다. 번개. 번개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막 빠르고 과격하고 막 급하고 막 이 다혈질적인 거잖아요. 예, 성격으로 말하자면.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요한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마리아의 마을에 딱 갔는데 그 사마리아 마을의 한 마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이 뭐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마을 망하게 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과격하죠. 막 우리 거부한다고 막 다 쓸어버리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은요 되게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옆자리 차지하려고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옆자리 좀 우리 자녀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런 다혈질적이고 아주 과격하고 급했던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 안 써요. 그 뭐라고 썼냐면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무슨 사랑입니까? 이 다혈질이 말 안 되니까 죽여버리자 했던 사람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했대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요한 1, 2, 3서 보십시오. 요한 특히 요한 1서에 보시면 거기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 다 거기에 있거든요. 무슨 사랑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죠. 바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지켜요. 그러니까 당대에 정말 그 인정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원에서 교육받았던 거죠. 이 가말리엘 문화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스파르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철저하게 그 삶을 다 이렇게, 예, 진짜 그렇게 다 지키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이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요, 불 같은 열정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 죽이려고 허가증 받으러 갔잖아요. 예. 그럼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뭐 성격이 나쁘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예.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게 뭐, 네.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선교 여행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성경 여행 때인데요. 첫 번째 성경 여행 할 때 마가가 중간에 이제 안 한 거예요. 아, 힘들다 못 한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성경 여행 떠날 때는 그 바나바랑 이제 바울이랑 이제 마가랑 가는데 아, 나 얘 못 데리고 가겠다. 얘 빼놓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머리를 되게 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향만 맞으면 그냥 미친 듯 달려가는 사람. 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서도 이런 걸 비춰볼 엿볼 수 있죠. 자신은 예수께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독한 사람이다. 아 진짜 독하다. 자기 마음만 먹은 거 다 끝내 이루는 사람인지 아는가. 그런데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바뀌어요. 이 불같은 열정과 완벽주의적인 성격, 뭐 목표지향적인 그런 성격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딱 꽂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놓습니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웠습니까? 전 세계를 막 복음화 시키겠다는 열정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까우지 않았어요. 성경을 몇 권을 썼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적인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격이 막 되게 철저하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네, 엄청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나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이 바나바의 별명이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을 잘 품고 그랬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이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화주의자. 아,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거죠. 그 바울이 그 회심을 딱 처음에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핍박해가 우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지금 믿었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게 이게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좀 분위기 그랬거든요. 그때 바나바가 그때 바울을 품어줘요. 그 아까 전에 그 2차 선교 여행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마가를 이렇게 바울은 같이 가기로 마가를 이렇게 배제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과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뭐 이 외에도 뭐 우리 현대의 인물들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분만 얘기하자면 송명희 시인이죠. 그 송명희 시인은 그 중증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울지도 못했던 그 장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진짜 살았고 세상을 많이 원망했다고 해요. 근데 그녀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찬양을 한 곡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요 찬양을 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었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말씀 익히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좀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부모 교육이니까 부모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특히나 좀 집중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한나는요.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진짜 자녀 없어서 이렇게 수치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자녀 좀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자녀 주시면 제가 그 자녀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사무엘상 1장 28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순간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거든요. 나실인 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실인 서원은 그런 겁니다. 보통은 일정 시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딱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술도 먹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모두 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그 기간 동안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원을, 이 나실 서원을 이 한나는요, 자기 아들에게 했는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게 했는데, 얼만큼 이제 하겠다고 했냐면, 잠깐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삶 전체를 드린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자녀를 평생 드리겠다. 이거는 자기의 부모의 그 뭐 소유권을 포기 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뭐 이거를 오늘 시대로 좀 가져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내 손에 있지만 내가 기르고 내가 돌보지만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나가요, 아이를 이렇게 바치겠다고 했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는 내게 허락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를 드린 그 그녀의 그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 자녀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도록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 한나가 떠나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죠. 아이를 평생 이제 보냈으니까 못 보는 건데. 근데요, 이 한나가 이 아이를 떠난 보내고 나서 슬퍼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이 찬양을 드려요.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이거든요. 2장에 보시면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전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해요. 이게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자신의 자녀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드렸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삶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다 이루어지면서 가는 거죠.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도 세우고 다윗 왕도 세웠죠. 우리가 이렇게 그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첫째 아이 이루미를 이렇게 가졌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처음 이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았고, 네, 너무 그 몽글몽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가정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의 복음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후로 아이가 잘 나왔어요. 건강하게 나왔고 이제 잘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에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잘 교육시켜 보려고 이렇게 막 말씀도 많이 읽어주고 들려주고 하는데요. 그 이미지 성경 있잖아요. 이미지 성경 그 짧게 이제 글이 돼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읽어줬는데, 제가 아이를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읽어줄 때 그 이삭을 그 아브라함이 바치잖아요. 그 장면이 나올 때 저는 이런 모션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이름을 두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모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빠 처음에 무서워 막 이러더라고요. 나를 왜 바치냐고, 나 싫다고,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너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장난만 진단반이죠. 근데 막 몇 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반응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아빠 재밌어, 또 해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렇게 아이에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 좀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 이거 잠시 나한테 맡겨준 거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준 선물이다. 언젠가는 내어줘야만 한다. 뭐 그렇다고 사랑을 덜 주거나 뭐 무책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걸 쏟아주되 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쥐락펴락하지 않으려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런 저의 시도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언제든지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하늘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또 집도, 재산도, 나의 건강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원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곁에 계속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울겠죠. 두렵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 놓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잃을 것이 많아지니까 자꾸 처음 마음이 흔들리는 걸 저도 보게 됐어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뭐 가진 게 없을 때는 그랬는데 점점 자녀가 또 둘째까지 나왔으니까 많아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둘째가 저에게도 있는데요. 그 둘째는요, 21주 차에 그 좀 위험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경부 길이가 0.4cm래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했거든요. 21주차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막 아기를 이렇게 길렀는데, 막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일찍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거 내가 병원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집 파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아이를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난 과연 잘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그때 또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면 제가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때 정말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기도 했어요. 너무 고맙고, 그런데요. 그때 진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적적으로 그 모든 시간을 다 견디고 37주에 나왔어요. 나올 때, 물론 이제 좀 숨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좀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매우 건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안 드려요. 잘안 맡깁니다. 학원에 맡기고요. 학교에 맡겨요. 특히나 경험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 삶이 나아갈 때더 그래요. 근데 맡긴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에 대해서 가장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보다 더잘 기르게 할수 있다는 그런 신뢰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제가 다 여쭤보지 못하지만, 뭐, 진짜 들어보면 저는 몇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너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그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것을 때로는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부모가 취해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으로 나아가게 우리가 지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적 성품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그와 그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믿음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믿음 나오거든요. 믿음부터 어디까지 나가냐면 사랑까지 나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는요, 자신의 역할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지나치게 좀 간섭하거나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자녀 양육을 망칩니다. 지나치게 간섭한다라는 건 어쩌면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무엇입니까? 좋은 아빠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나한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자녀한테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겁니까? 이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좀, 나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까 전에 그 한나 봤잖아요. 한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한나는 거룩했고, 막, 진짜 뭐 엄청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막 처음부터 섬겼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한나의 남편을 보면 두 여자예요. 두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있어요. 사사시대거든요. 이 사사시대라는 말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거든요. 모두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를 애 못 낳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 나 바라봐. 애 못 낳고 있는 거 나한테 가져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잘한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나의 문제. 그 딱 가져가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 저는 요즘 고민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우리 애가 한글을 못했어요.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지금. 걱정입니다. 이때 빨리 학원 보내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학업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대치동 보내야 되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요. 대학교 들어갈 때는요. 그럼 취업할 때는요. 결혼할 때는요. 손자 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없냐고 걱정하고 그렇게 다 책임져주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 말씀으로 진짜 이렇게 서가는 자녀가 세상에서도 진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됩니다. 성경 인물 보세요.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들이 잘한 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 한 글을 읽었는데요.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 부모가 엄마가 적은 것 같아요. 엄마가 이런 글을 적었어요. 자기가 한 얘기를 적은 거예요. 얘들아, 죄송합니다. 아빠네요. 아빠. 네, 얘들아, 아빠가 정말 너희들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요. 뭔데요? 아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희생하지 않아도 되지만 희생을 택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줄 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내 허세가 아니고 진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도.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것이 마치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 같아요. 마치 타들어 들어가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잘하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뒤처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 잘 될 수 있을까? 그 아이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렸는데 혹시 악보 가지고 계신가요?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인데요.
벌써 오랜만에 식사를 몇 번째 가는 거야. 다음에 너 혼자 알아서 가. 알겠지?
같이 이렇게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대로 그냥 한번.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
앞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마치 불 가운데로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달라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바람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